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나눌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주의 뜻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항상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저희가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전통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리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죠?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된 것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만일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은 행위에서 나야 되고 은혜에서 난 것은 은혜로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전통 본문에는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런 구절이 더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우리가 신약시대를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옛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지자들을 항상 다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하는 역사였다.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죽였다. 정말 그렇게 됐죠.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지요. 네,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할지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나 또 이런 선지자들이 말을 했죠.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남은 자들의 한 부류죠.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소수지만은 다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런 지도적 인물들, 대제사장 장로들, 또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는데 그들이 결합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있었고 소수지만은 유대인들이고 남은 자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로마서를 쓰는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아합 시대의 배교적 시대, 배교의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알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을 때 여호와를 참으로 전하고 섬기는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850명, 저렇게 많은 무리들이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뿐입니다. 외로운 그런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듯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해서, 엘리야 너 혼자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7천명을 남겨두었다. 보이지 않는 7천명이 있었군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버린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 오늘날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배교의 시대다. 정말 배교의 시대예요. 중세시대가 암흑시대고 배교의 시대였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대교단들, 역사적 대교단들, 유럽교회는 일찍이 부패됐고 또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교회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미국교회, 세계의 영향력을 막강히 가졌던 미국교회, 우리가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또 카나다 선교사들, 호주의 선교사들, 다 네 개의 선교부들이 들어왔었는데 북장로교, 남장로교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나다 선교부가 좀 문제였지.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카나다 선교부에 파송된 스카트 선교사라는 서고도 선교사를 통해서 자유주의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00년 전에 그 보수적인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양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펫 같은 그런 교장 선교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미국이 다 배교돼서 미국의 만 교회 이상 교세를 가진 대교단들이 자유주의화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삼켰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판도로 보면 한국만 아직 보수적인 데가 절반쯤은 남아있지만은 한국도 보수적인 교회가 진정한 보수냐 할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 한국에는 지금 만 교회가 넘는 교세를 가진 예장 합동 측, 또 예장 통합 측,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자기네들이 평양신학교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역사를 말하는 두 교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보수적이었던 고신교단, 자유주의로 시작했던 기장교단, 장로교만 적어도 그런 네 개의 전통적인 교단, 그 외에 많은 지금 교단들이 많이 있죠. 또 감리교 외에 성결교, 침례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배교적이라는 말은 자유주의 신학을 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아마 절반 이상은 삼켰을 것이다. 절반 이상이. 더 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종신, 합동 측의 종신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 배교가 그 자기 교단 합동측 교단 제모교단인 그 교단 안에도 들어온 것처럼 글들을 쓰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그까지 들어온다면 안 되지. 그런데 예,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예, 그런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자 이런 배교의 여튼 오늘날은 배교의 시대다. 유럽은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미국까지도 만교 이상이 그렇고 우리나라랑 교류를 가고 있는 뭐 PCA 교단 그는 미국의 PCUSA 장로교회 만교 이상의 교회에 비하면은 그거는 2천 3천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교세일 것입니다. 또 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정통 장로교 같은 그런 교단은 몇백 교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 교회가 있는지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CUSA라고 하는 미 합중국 장로교는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절반 절반 아직도 예장 합동이 어디에나 다 가면 합동 측 교회는 다 있고 고신 측도 꽤 있고 또 예장 통합 측도 많이 있고 예, 장로교 하면은 다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배교적 시대지만은 이 시대에도 지금 그 아까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 7천을 남겨두셨다는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옛길 바른길 성경적인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남아있는가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와 타협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종들 남은 목사들이 있고 남은 교회들 글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는 몰라도 교회들 교단들을 말하면 교단은 제가 아는 교단이 없지만은 그런 예, 입장을 분명히 표방하는 교단은 제가 볼 때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아마 목사들 또 그런 교회들 지교회들로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성도들 단위에서는 성도들 중에는 있어서 방황은 하지만 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천주교하고 저렇게 친하면 안 되는데 왜 강단에서 천주교 운운하고 천주교 수녀들이 와서 여기서 뭐 강의도 하고 왜 그러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보십시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이 어둡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르게 순종 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매우 배교적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배교적이었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기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원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 중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나 남은 대다수는 완악하여져서 그를 거절하고 그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 예언된 바입니다. 방금 말한 이사야서나 이런 데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서 너희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핍박하니 그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아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섬기네. 구약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예, 구약에도 구약 주석책도 내고 그러네.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데 구약은 우리 성경인데 그렇게 시기가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시기심이 난다. 그렇게 표현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이 되었다면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온 세상이 얼마나 더 충만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일이 되겠는가? 지금 이런 논리로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들의 풍성한 구원이 이방 세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2000년 기독교의 역사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방인의 세계입니다. 이방인이 풍성하게 복음이 온 땅에 우리나라까지 극동까지 100년 전에 늦게나마 2000년의 끝자락에 100년 전 100인 벌써 110 몇십 년 전이지만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와 놀라운 이제 이방인의 우리나라만 봐도 이러니 온 세계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믿는다고 진실한 신자가 얼마이든 간에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암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회복 되게 그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13절 계속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많이 구원하려는 것보다 얼마라고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우리도 잘 믿어봐야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가 이방인에게 충만한 구원이 되고 그들이 시기가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면 온 세계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충만한 구원이 된다 그런 이제 말을 진행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사하는 곡식 가루의 처음 한 줌이 거룩하면 그 전체가 거룩하며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하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 후손들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사실 구약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오고 그 중에 남은 자들 그 교회에 우리가 다 편입되듯이 들어가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주춧돌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받는 자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참 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가지들 중 다수가 꺾였고 그 대신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 유불교 샤머니즘의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나라 백성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유교나 불교나 아니면 샤머니즘이나 매일 무당굿하는 것이나 예, 그런 산에 고목 앞에 다 천 걸어놓고 거기서 깨끗한 물 떠놓고 비는 그런 일들이나 하는 우리나라에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것이 오늘 신약교회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원나무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옳은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죠. 그들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겠죠. 19절 보세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치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자비에 거하면 그 인자가 자비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도 조심해야지.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찍어버렸는데 우리도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안 살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치가 맞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들인 이방인 신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꺾어버리실 수 있겠다. 그죠? 경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어미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자비 안에 거하지만 불신앙과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신앙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들도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거든 하물며 원가지들은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는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이게 중요한 25절 26절이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중요한 한 예, 이 말씀을 하는데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목사들은 뭐 비밀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언제? 성경 외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또 성경은 200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연구하고 대부분의 좋은 주석책들에서 그것이 바로 정해가 됐습니다. 바로 건전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윤선 목사님 같은 우리가 황무지 같은 때에 그분은 정말 신구약 정권 주석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고 밥만 밥 잡실 때도 주석 생각만 해서 계속 밥만 떠서 반찬도 드셔야죠. 그러면 또 계속 반찬을 먹고 밥도 드시고요. 밥도 먹고 생각이 늘 온통 주석에 가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공부할 때도 학교에 기숙사하고 도서관하고 강의실만 늘 다니면서 공부하고 도서실 가고 잠자고 그렇게 하셨다고 알려지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신구약 주석을 남기고 박형영 박사님은 교의학 우리 조직신학을 위해서 41년인가 아마 강의하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강의안을 보충해서 대작을 그래도 교의신학 7권의 책을 조직신학 책을 방대한 책을 남겼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유산입니다. 두 어른은 박형용, 박윤선 두 어른은 그런 책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주석들을 참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비밀은 아닌데 여기에 사도는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인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 그것이 무슨 뜻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지만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국가적 대회심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치 주석책에 주석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택자들은 전체는 아니죠.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 그거는 뭐 이미 소수의 남은 자들은 아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은 자들은 다 이미 믿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비밀도 아니지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적인 거국적 대회심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충만한 수의 사람들, 소수가 아닌 꽤 많은 수의 택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될 것을. 만일 그렇지 않고 그 말이 단순히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총수만을 의미한다면 구태여 비밀이라고 표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택된 자는 이미 다 믿고 있으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들어왔고 이스라엘도 택자들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상당한 수가 민족적인 대회심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수가 들어올 것을 암시합니다.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가 대조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와 온 이스라엘이 대조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국가적 회심을 회개를 암시한다고 보입니다. 다른 해석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유명한 찰스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계속 봅시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회복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날이 올 수 있고 올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 비밀이라고 말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 그들의, 원문에는 그들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이방인들은 전에는 불순종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훗날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 가운데 버려두심은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주를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원래 사랑했던 그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날에 그들이 거국적인 민족적인 회심이 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33절 마저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감, 혹은 주님을 위함, 위함이라 주님을 위함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의 복음 진리를 다 해설한 후, 이제 그렇죠, 11장까지가 구원의 진리를 해설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12장부터는 윤리적인 생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1장, 2장에 죄 때문에, 심판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뭐냐, 이신칭의 3장부터 5장의 칭의의 진리를 해설하고, 6장부터 8장의 성화에 대해서 논하고, 구원 얻은 자가 죄 지으면 되느냐, 그럴 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성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에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선택이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다 해설한 후에 끝에 33절,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부요하심과 그의 판단과 행하심의 깊고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어찌 창조주를 다 이해하며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만큼, 조금, 쥐꼬리만큼, 우리말에 표현해, 쥐꼬리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조금, 혹은 어떤 이들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 조금 알고 이해하며 전하며 설명할 뿐입니다. 목사들의 지식도 천박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다 믿었고 우리도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내용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 책이 놀라운 책,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신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에 모든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내게는 많은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있어도,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 수십만 권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한 권의 책, 이 책, 성경책, 이 책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또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진리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철학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특히 사람들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처리하시고 특히 사람들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진리입니다. 웅대한 세계적 우주적 진리입니다. 철학자들도 감히 논하지 못하는 위대한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론론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셨다. 오늘 11장에 그런 말씀이죠.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이방인들의 택자들의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남은 자들이 내 수에 들어있다. 오늘날 배교의 시대에도 우리가 배교의 현실을 보면 낭망이 되고 우리 위축이 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다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고 탄식할 듯하지만은 아니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처에 택자들이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교회들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 속에 있지만 이런 교계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옛 신앙을 소유하고 옛길을 붙든 자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누군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간혹 우리 성 목사님에게도 내가 미국이 아마 그 인구가 1억 넘지만 몇 억이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큰 나라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참된 교회, 교단, 참된 신학교를 나는 알지 못해. 내가 아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금씩 지원하는 웨스턴 리폼드 세미나리라고 하는 성경 장로교가 운영하는 조그만 신학교. 얼마나 조그마했냐면 몇십 명, 지금 몇 명, 학생이 몇십 몇 명, 십여 명, 또 한 20명 되겠는지. 네. 학교 건물을 불이 나서 교회 부속 건물을 쓰다가 불이 나서 학교 건물을 하나 사러 장만했는데 그 건물을 얼마나 허술하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에 막 물이 들어치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우리 전에 한번 1, 2년 전에 우리가 아마 1만불, 2만불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지교회 하나라도 천장 고치는데 4, 5년마다 2천만 원 들여서 천장에 페인트, 지붕에 페인트 칠하고 벽에다가 발수제라고 다 코팅하는 그런 거를 빨간 벽돌이 한 번씩 발라주는데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2천만 원이면 1만 5천 불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와, 어떻게 신학교가 얼마나 교회들이 약하면 그 비가 새는 그 거기 그냥 가만히 있냐. 개인도 돈만 있는 사람이면 그거 한 천만 원, 한 내가 1억 낼게. 1억 내갖고 싹 고쳐봐. 깨끗하게 고쳐라.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렇게 없나? 그렇게 약한 것인가?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즐거이 당회가 죄짓게가 다 결정해서 도운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 작은 신학교 웨스턴 리폼드, 또 저 그린빌 동쪽에는 그린빌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제가 밥존스 대학에 있는 도시에 있는 또 작은 그 신학교 제네바 리폼드 신학교, 그런 신학교밖에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있겠죠? 따로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자 되기를 힘써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 전파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 같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계획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내가 비밀을 말한다. 무엇이었지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으나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암시하며 여기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거절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먼저 선거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충만해지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 종교가 형편없고 이방인들이 더 잘 믿고 예, 모세오경도 잘 공부하고 구약 주석도 쓰고 이렇게 잘 하는가? 그들이 시기 나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국적인지는 몰라도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말세가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서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영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당한 택자들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그러면 숫자가 차르겠죠. 14만 4천이라는 영적 수가 차게 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셋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11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죠. 30절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은 우리가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지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이스라엘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양이구나.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함이라. 주님을 위함.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작정과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우리의 우리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깨닫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그 긍휼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긍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배교의 시대에도 은혜로 택자들을 남겨두신 줄을 믿고 또 우리가 그런 자의 수에 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낭망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11장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로 비롯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오며 또 그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